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오늘도 계속 이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을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또 이 2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였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인 예루살렘조차도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군대가 와서 포위할 거고 어디로도 도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 바깥에 있다가 보통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오면 성 벽이 이게 안전 보장이 돼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다 전쟁 나면 성 안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를테면 전주성 조그만하거든요. 그렇지만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난리가 나면 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 안이 그나마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성 안으로 도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못한,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거꾸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예수님은 그것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다. 예루살렘이 안전보장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성 밖으로 도망쳐야 되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성 안으로 올 것이 아니고 다른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다. 결국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조차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진노, 또 22절 징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그 징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징벌을 당하다가 보니까 제일 연약한 사람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아이 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보살핌을 받아야 될, 가장 많은 배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삼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토둔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성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성 밖에 뭔가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이제 산성이지만 이 성을 넘어가기 위한 이제 그 장비들을 다 쌓아놓고 사면으로 포위해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44절 마지막에 네가 보살핌 받는 날들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다, 안전하다 이렇게 확신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리는 소작농 같은 사람들.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하신 적 있어요.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이제 이 땅을 맡긴 거죠. 그랬더니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소작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오는 종마다 다 죽이고 나중에는 내가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대접을 하겠지. 아들조차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런데 사실 그거는 기가 막힐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실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 그것이 자기들을 책망하는 말씀인 줄 알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늘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한다고 믿을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교회 안에 설교자들이 많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이단들 많고 사이비 많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 기록된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바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죄야. 이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경고하신 바가 있는데 그 경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서 결국에는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는 것을 넘어서 온갖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고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라고 주님이 경고하세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과 26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모든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온갖 어려움이 밀려 닥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런 종말의 사인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전조 증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주눅 들어가지고 겁을 집어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전긍긍 이렇게 하지 말고 기대와 소망을 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리고 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이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겁을 집어먹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서라.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거든요. 속량이 가까웠어요.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 계실 그 은혜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종말의 여러 가지 재난과 고통과 두려운 일을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무서워할 만한 일이지만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그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걸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래서 겁먹고 주눅 들어가지고 전전긍긍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일이 벌어져도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제 오늘 이 본문이 다루는 거는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온 세상이 이제 역사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라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이에요. 이를테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대한민국에 사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알았겠어요? 그거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인 거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력이 없는 작은 사건인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개인적으로 당하는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작은 절망들이 있습니다. 작은 절망이지만 그거는 작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는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아프다.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에게는 전부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세상에는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절망,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개인적으로 절망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아니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특별한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아,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구나. 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 삶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귀한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왜 인자가 능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인 그래서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이 저쪽까지 번쩍이는 그래서 누구든지 보게 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아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거든요. 개인적인 절망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주적인 사건은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절망,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개인적 종말이 우주적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냥 돌아가요. 이를테면 내가 사고가 나도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적 종말이 곧 우주적 종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절망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계기 발판, 또 개인적 절망을 경험할 때 아, 내 인생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주적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 내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앞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구나.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고백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